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친한 목사님 가정이 저희 집에 가족들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 있는 이 마그넷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BTS라고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아이돌 가수 그룹인데요. 이 친구가 BTS 팬이어서 그런지 저한테 그거 어디서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내가 BTS 멤버 중에 하나여서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이가 없네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그넷을 띄어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크게 BTS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아래에는 아주 작게 방탄소년단이 아닌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고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지금은 미시오 세미네리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는데요. 이곳은 제가 MDiv를 공부했던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를 검색하면 함께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학교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예수님 따라 세상으로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동참하라고 도전하시면서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약한 자들과 또 잃어버린 자들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즉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셔널 라이프라고 정의하면서 미셔널 테올로지, 선교적 신학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찾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작하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본질을 찾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이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고 또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교회와 또 개인의 삶의 정체성과 이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3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오늘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복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gospel 또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BC 540년경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세계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이후에 권력 확장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마게도니아로 권력을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 그리스는 작은 나라였지만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죽임을 당하거나 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자기 무덤을 자신이 파는 격이 되어버린 전쟁이었고 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상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죽음의 종말만을 기다리며 불안과 또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 한 군인이 저들에게 돌아와서 승리는 우리에게 라는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 세계 제국이 된 것이지요. 그 이후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좋은 소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고 또 기쁜 소식이기에 이 단어를 사용하며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기적과 같은 소식인 것이에요. 물론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죽음 앞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기에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라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또 땅끝까지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진리이며 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또 그 어떠한 소식보다 기쁜 것이고 그 어떠한 축복보다 큰 축복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목숨까지 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사람들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까지 잃게 되는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지만 전혀 이러한 핍박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핍박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 때문에 수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안디옥 지역까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양육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변화를 보고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당시 믿는 사람들끼리는 제자들이나 또 성도 또는 형제들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안디옥의 비기독교적 문화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작된 이후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성장한 교회가 되었고 이방 선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을 붙였을까?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요즘 시대와 대조해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갔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수리아의 수도로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고 물 공급도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이며 상업적인가 동시에 매우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끔찍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으며 이교도들 가운데 성행하던 그 악한 풍습들과 성적 부도덕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옮겨가다 보니 전혀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어떠한 연고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이주한다는 것, 이민자인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디옥으로 옮겨갔을 때 저들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이 급하지 않았겠어요? 새로운 삶에 빠져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바쁘게 지내며 더 많은 부유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불편함과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을 먼저 챙긴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비록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도망온 신세였지만 상황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들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일, 그냥 부위를 축적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별명이 붙었을까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별명이 붙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크리스찬의 전미사의 이엔, IAN은 무엇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의 사람을 헤로디아노이, 또 가이사의 사람을 가이사리아노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을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부르면서 저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구분했던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제자도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법칙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일에만 나오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맘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꽁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자인 듯이 신자인 듯한 사람이 예배당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굳이 품행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랍비가 그를 불러서 이 품행을 단정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해진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당에 나가는 충실한 신자입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그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복에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매일 간다고 해서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현대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절대로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보화로 삼으며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나의 편안과 안락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높이고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저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엇을 전파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즉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주로서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이 듣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으로나 지식으로만 추상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삶의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러한 확신과 삶의 고백이 있으니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비록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 열매 맺는 기쁨이 더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불행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행복이다, 저것이 행복이다 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자의 취미나 적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그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행복일 수 있지만 참 행복의 근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데서 온다고 믿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행복을 느끼며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쁘던 슬프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일의 보장이 없는 자에게 오늘의 배부름과 휴식이 행복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일의 보장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역경도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역경과 고난 또 상처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다는 고백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러더포드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에게 그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간다. 신자는 그 십자가가 짐이 되나 그것이 그로하여금 천국으로 향하여 전진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난을 인내로 견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이 믿음을 붙들 수가 있다면 복음 안에서 주어진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삶의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러한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기에 이러한 확신이 저들에게 가득했기에 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주님을 전했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신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주님을 간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고백하고 나타내고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전혀 새로운 동네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침묵하면 절대로 누구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하는 자예요. 고백하는 사람이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전파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어떤 핍박을 당해도 전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로 또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끼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동기들과 친구, 선후배,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인도의 힌두교 신자인 한 여인이 다른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을 듣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그의 남편은 심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그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서 협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 여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날은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합니다. 만일 불평을 쏟아놓으면 저는 집안을 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아내와 엄마가 된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여러 번 선교사의 권고를 들으면서도 끄떡하지 않던 그의 남편은 이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나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란 도덕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직업과 노동도 포함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인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솟구치지만 주님께 받은 용서 때문에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참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틀려, 역시 믿는 사람들은 틀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직장생활 때로는 하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는 하기 싫지만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께 하듯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복음의 증인의 삶인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착한 성품과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친구와 동료나 이웃들이 전혀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세상적인 행동,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말과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부담스러우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외치는데 세상은 등을 계속 칩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형식만 갖추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일만 하려고 하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복음, 복음이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지만 나부터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편한 것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적당히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교회의 완악한 모습을 보며 가슴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오해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가면서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전도해야 할 때 전도도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부끄러워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품 하나만 몸에 차고 있어도 그렇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주님은 자랑 한번 못하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명품보다 못하신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하루하루 버티며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18세기 당시 영국 사회는 한마디로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18세기 영국 성공회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으며 또 사회에 불신앙과 부도덕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음란과 음주와 도박, 또 정부가 복권 제도를 격려하면서 국민들은 헛된 꿈과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였던 영국 사회가 이 변화된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의 복음 운동으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심 전 웨슬리처럼 개인의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이 시대를 가리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며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실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는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한데 세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는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이기적인 모습, 거짓과 미움과 질투의 모습들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 다른 관점과 다른 삶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와 유혹과 도전 앞에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믿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지 못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의 내 삶과 세상에서의 내 삶의 격차가 점점 넓어지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틈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신앙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며 어느덧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한때 좋았었던, 한때 나를 뜨겁게 만들었던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들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열정은 있었지만 올바른 훈련과 교육이 부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부족한 것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안디옥에서 나타난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바나바나 또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그 무명의 크리스찬들의 그룹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믿음이 출중하고 지식이 많고 교회에서 중대한 직분이나 위치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특출난 것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듣고 믿고 확신에 거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또 실패투성인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의 권면처럼 우리가 받고 믿는 복음 안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늘 주와 함께 머무시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확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되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움츠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경험한 위대한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 시대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